재림신앙 EM에서 보내드리는 폴짝폴짝 하늘학교 이보람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전부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늘 너를 사랑한단다. 아이들의 바람을 다 채워주기에 늘 부족한 것만 같아 보이는 부모.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싶은 이음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가족학교 손수진 강사님을 모시고 유아기 자녀 마음읽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모님. 제가 섬기고 있는 봉평교회에서는 영어 성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배일이라서 치마를 입고 수업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7살짜리 남자 꼬마가 제가 치마를 입은 것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치마 입으셨네요.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감정 표현에 서툰 친구라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너무했다. 근데 애들이 또 그런 말을 하죠, 대놓고.
네, 정말 민망했어요.
사실 그 친구 마음에는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다거나 또 아니면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해서 제가 화났어요, 뭐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말은 못생겼다, 이렇게 엉뚱하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오해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잘 말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을 읽어준다는 게 참 어려워요.
네.
최성혜 박사님의 감정코칭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처음 엄마랑 같이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벽에 그림이 걸려있는 걸 보고 큰 소리로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린 거예요?
어머, 어쩜 좋아. 엄마가 정말 창피했겠어요. 그것도 등원 첫날의 말이에요. 다른 선생님이나 엄마들이 들을까봐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말해요. 휴식, 조용히 해.
네, 맞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때로는 이런 말도 해요. 무슨 소리야? 넌 이렇게도 못 그리잖아.
근데 그런 말 듣는 아이의 마음 생각해보니까 아이도 정말 속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엄마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아이의 속마음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도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못 그려도 괜찮아요? 라고 묻고 싶었던 거였어요. 유치원이라는 새로운 곳에 다녀야 한다는 긴장감, 불안,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서 하는 활동들을 잘할 수 있을까? 나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아이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각이 깊은데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정지어 판단할 때가 많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나요? 근데 그럼 아이가 사실은 제가 불안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까요?
못하겠죠.
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니? 무슨 뜻이야 그 말은? 이런 표현은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걸 물어보셔야 돼요.
아이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요?
네, 그냥 뭐 기분이 어때? 이런 거요. 이렇게 물어도 잘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보기를 주시면 돼요. 기분 좋아? 걱정돼? 이런 식으로요.
그 정도. 근데 또 부모도 아이 마음 읽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녀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답답할 때, 나를 화나게 할 때, 기본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직 어려서 서툴 수 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얘가 도대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아이를 믿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를 믿고 긍정해야 하는군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당황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아이가 화를 내거나 뭐 겁을 낸다던가 이런 순간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느끼는 분노, 슬픔, 놀람, 또 두려움 이런 감정들도 기쁨이나 즐거움처럼 인생에서 꼭 필요한 감정이거든요.
분노, 슬픔, 놀람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 꼭 필요한가요?
친구가 부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아이가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차가 막 달려오는데 아이가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면 또 누군가와 이렇게 헤어질 때, 떠나갈 때 슬픈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속상함을 느껴야 그것이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감정을 알고 있어야 상황에 맞게 대처하고 타인을 공감할 수 있거든요.
네, 정말 그렇네요.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숨겨야 하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던 감정들이 정말 꼭 필요한 감정들이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아이들이 화를 내거나 울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구나 사람 많은 데서 아이가 그렇게 하면 참 곤란하죠.
네.
저희 아들도 3살 무렵에는 그렇게 마트에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그런 꼬마 만난 적 있어요. 정말 당황하셨겠어요.
네. 장난감 사들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된다 그러면 막 바닥에 앉아서 울고 소리 지르고. 딸 키울 때는 몰랐던 난감한 상황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부모 교육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았을 때라서 무조건 안 돼! 라고 하고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두고 계산대로 왔어요.
그럼 그때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리에 앉아서 울다가 결국 일어나서 따라왔죠. 이제 저도 불안하니까 뭐 그때 9살이던 딸아이 보고 가서 망보라고 괜찮은지 따라오는지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 막 다른 쪽으로 살금살금 돌아가서 살피기도 하고 안 따라오면 어쩌나 하고 마음도 많이 졸였어요.
아유, 너무 귀여운 일하네요.
아, 지났으니까 귀엽지. 그때는 정말 솔직히 엄청 속상하고 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이렇게 계속 크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 경우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부모님들이 강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대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사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부분적으로는 옳았어요. 안 되는 일을 안 된다고 말할 때는 단호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엄마들이 마음이 약해서 안 된다고 해놓고도 해주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희망고문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희망고문이라면 이성교제 할 때 한쪽이 좋아한다고 했을 때 다른 한쪽이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게 더 큰 고문이란 뜻이죠?
네, 맞아요. 아이들에게도 희망고문이 있는데요. 안 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하는데 엄마의 안 돼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헷갈릴 때 아이들은 희망 고문을 받게 돼요.
아, 남녀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희망 고문이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도 존재하는군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해놓고 해주는 경험을 하면 다음번에도 안 된다는 대답을 듣고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계속 갖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자꾸 눈치를 보게 돼요. 이게 지금 될까? 안 될까? 때로는 엄마한테 말하면 될까? 아빠한테 말하면 될까? 막 이런 눈치도 보고요. 이렇게 성장하면 부모는 정말 마음이 약해서 잘해주려고 했던 건데 나도 모르게 아이를 교활하게 만들 수 있어요. 틈을 살펴서 내가 원하는 걸 재빠르게 얻는 데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잘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아이를 나쁘게 만드는 거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된다고 했으면 해주고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세상 어떤 일도 절대적일 수 없으니까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 10번을 그렇다면 한두 번 정도 바뀌는 건 몰라도 세네 번, 네다섯 번 바뀐다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그럼 아까 마트 상황으로 돌아가서 잘하신 부분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신 것이었다면 잘못하신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중요한 걸 놓쳤어요. 첫 번째가 아이의 마음을 먼저 읽어줘야 되는데요. 제가 그걸 못했어요.
아, 오늘의 주제네요. 마음 읽어주기요.
네. 그냥 아이가 이렇게 장난감을 막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대로 장난감이 갖고 싶구나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아이 엄마였다면 저는 그 말하기 전에 겁이 날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장난감이 갖고 싶었구나라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줘야 할 것만 같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이게 바로 남녀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대화 패턴하고 비슷해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남녀 사이의 대화 패턴과 비슷하다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퇴근을 했는데
네.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보, 나 회사에서 차장님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도대체 말이 안 통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이고, 이 사람아. 사회생활이 장난인 줄 알아? 난 그런 당신보다 10년을 더 했어. 차장 돼봐. 당신도 그 입장 되면 생각 바뀔걸?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정말 화가 날것 같아요. 오늘
네.
밤 나랑 한판 할래? 이런 느낌인데요.
한판 벌어지죠. 그런데 이제 남편 입장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뒤늦게 사회생활을 하더니 적응 못하면 어쩌지? 다들 이런 거 참고 사회생활 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죠. 당신이 잘해. 원래 아랫사람이 굽히는 거야.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본인이 막 가르쳐주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설명해 주시니 남편의 마음도 이해되지만 말만 들었을 땐 정말 열받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희가 자꾸 앞서서 걱정을 해요. 이러다 잘못 크면 어쩌지? 나이 막 먹고도 아무거나 막 사달라 그러고 계속 떼쓰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맞아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요.
근데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 속상하겠다. 와, 차장이 남자니 말도 잘안 통할 거고. 안 그래도 뒤늦게 회사 다니느라 마음 쓸일 많은데 어쩌냐, 당신 힘들어서?
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차장님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남편이 다 이해해주는 느낌. 그럼 대답도,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뭐, 내일도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말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은 감정을 알아줄 때 힘이 나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아이한테도 장난감 갖고 싶구나. 그래, 새로운 장난감 보면 사고 싶은 마음 엄마도 너무 이해해.
네, 아이 입장에서 정말 듣고 싶은 말이네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러고 장난감을 사줘야 되나요?
네, 감정을 진심으로 충분히 공감해 주신 다음, 그 다음에 한계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집에 비슷한 장난감이 있는데 새로운 장난감을 계속 살 수는 없어. 뭐 이렇게요.
그런데 그래도 아이가 계속 울면서 뗐으면요?
사실 부모가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감정을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해오지 않았거나 또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기질적으로 고집이 센 아이들도 있고요. 이전에 했던 경험에 따라서 계속 울고 때렸을 수도 있긴 해요.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장난감을 갖고 싶은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사줄 수는 없어. 계속 이렇게 울고 짜증을 부리면 엄마도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어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말 안될 때는 자리를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정을 공감해 주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떠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엄마의 마음을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군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는 울음이 잦아들도록 또는 감정이 안정되도록 기다려주고요. 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 집에 가서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 해줄까? 뭐 아니면 우리 얼른 계산하고 아빠랑 놀이터 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대안을 제시하는 거군요.
네, 이런 의사소통 패턴이 익숙해지면 아이도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부모가 윽박 지르고 야단치면 아이도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살다 보면 의사소통 기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의사소통을 가장 먼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며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 그게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부담을 가져다 주는 말인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네, 그렇지만 또 가장 큰 희망이 되는 말이기도 하네요. 부모가 마음을 읽어주면 아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아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인데, 사실 공감은 공감받아봐야 공감할 줄 알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신랑을 더 공감해주는 아내가 되어야겠네요. 그런데 강사님, 먼저 공감을 해주고 알아듣게 설명한 뒤 대안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대안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나가 동생을 때렸어요.
오, 정말 자주 있는 일이죠.
그쵸, 형제들끼리.
네.
그럴 때는 일단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일이니? 이렇게요. 이때 왜 그랬어? 이런 표현보다는 무슨 일이니?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니? 라는 문장이 좋아요. 왜?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책망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왜가 아닌 문장으로 물어본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설명을 들어보는 거죠. 아, 동생이 장난감을 넘어뜨려서 속상했구나. 이렇게 먼저, 왜 때렸어? 대신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시고요. 열심히 쌓아놓은 블록을 넘어뜨리면 정말 기분이 나쁘지. 공감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충분히가 중요한 거군요.
네. 그 다음, 그래도 동생을 때리는 건안 되는 거야. 속상하면 동생에게 하지 말라고 하거나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때리면 안 돼. 동생한테도 엄마가 누나 거 쓰러뜨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게. 다은이도 동생 때리는 건 하지 말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끝에 이때 약속 뭐 이런 건안 하시면 좋아요.
보통 약속 마무리 많이 하는데, 약속으로 마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가 뭔가요?
안 하려는 마음을 아이가 가지지만 사실 결심한다고 해서 쭉한 번에 탁 고쳐갖고 잘할 순 없잖아요.
네.
근데 약속을 함부로 하다 보면 약속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거나 약속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거나 의미가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난 이거 못하네라고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안 되는 거야 하고 넘기시면 좋아요.
그렇군요. 그 다음엔 동생에게도 이야기하나요?
네, 동생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누나가 멋지게 싸운 걸 보니까 만지고 싶었어? 너도 이렇게 하고 싶지?
이번에도 충분하게 공감해 주는 거네요.
네, 공감이 정말 중요해요.
네.
그 다음, 그래도 누나가 만든 걸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누나 속상해. 이것 봐, 부서졌잖아. 누나 많이 슬프대. 누나한테 미안해 할까?
네, 그러고 보통 엄마들은 누나도 괜찮아라고 말하도록 시키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이건
네네, 동생이
어때요?
사과하면
네.
누나가 괜찮아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괜찮아를 하는 게 상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빨리 괜찮아지는 아이도 있고요. 좀 오래가는 아이도 있어요. 아이 성향마다 다르니까 뭐 이런 대답도 할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조심해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래 알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할수 있는 선택지를 여러 개를 주세요. 괜찮아라고 말하라고 하는 대신 뭐 어떻게 말할래? 다음에는 조심해 이렇게 말할래? 그래 알겠어 이렇게 말할래?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에 맞는 표현을 배울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는 무조건 괜찮다고 해야 한다고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 괜찮은데도 괜찮다고 하고 또 괜찮은 척하고 그러다 마음에 멍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커서도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동생이 미안하다고 했는데 너도 때린 걸 사과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아이가 하기 싫어할 수도 있죠. 때린 행동은 잘못이지만 너도 화가 날수 있어. 아직 마음 준비가 안된 거지? 그러면 엄마가 잠시 기다려 줄게. 조금 있다가 사과하자라고 해 주시면 되고요.
감정을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군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동생을 퍽 하고 때린 문제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해야 한다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쉬운 것만은 아니네요.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 사실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맞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씀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분들 세대가 전쟁에, 기아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건강한 관계, 좋은 대화법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여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네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의사소통 방식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익혀야 할까요?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자꾸 고민해보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어떤 어려운 분에게 뭔가 부탁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할까? 아, 이걸 어떻게 말하면 더 잘 들어줄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말할까를 고민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는데 자꾸 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지기는 해요. 뭐 아직도 말하고 나서 아, 이렇게 말할 걸, 아, 저렇게 말할 걸 하는 후회가 더 많긴 하지만요.
네. 부모의 언어 표현 방식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노력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충분히 읽어주고요.
네, 포인트는 충분히 읽어주고 그 다음 한계를 말해준다.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안이 없는 일은 그냥 두기도 하는데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이가 사과를 하도록 해야겠네요.
네, 꼭 말로만 사과하는 것 말고도 쏟아진 물을 걸레로 닦게 한다던가 흩어진 장난감을 치우게 한다던가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형제 자매들의 다툼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인데 또 다른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방법은 적어도 작은 아이가 3살, 큰 아이가 5살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방법이기는 해요.
아, 그럼 더 어린 아이들은 다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감정을 공감해 주시는 게 필요는 한데요. 그래도 그때는 자신의 신체적 한계나 규칙, 제한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지키기에는 어려요. 그래서 둘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바로 옆에 보호자가 함께 계셔주시면 좋아요.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아이를 안아서 분리시켜주시는 거예요. 누나 거 만지면 안 돼 하고 번쩍 안아서 옆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말해도 모를 아이에 환경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이군요.
네. 또 한 가지는 나이가 3살, 5살 이렇게 되었더라도 그동안 건강한 방식의 중재가 되지 못했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묵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쌓여서 생긴 감정이요?
네. 사실 제가 남편이 새로 산 노트북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이 속상하지만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겠죠?
네.
그런데 3번, 4번 막 계속 떨어뜨려요.
와, 저 같으면 노트북 있는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예요.
맞아요. 점점 네. 막 화가 나잖아요. 네. 사람의 마음에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하얗게 해주시고 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완전히 도말해주시는데 사람은 쌓아놓아요.
네.
그래서 용서한 줄 알았는데 같은 일이 반복되면 더 화가 나죠. 사실 속으로는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아이들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네. 사실 아주 어린 아이들보다 좀 더 자라면서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좀 떨어뜨려놓고 차분하게 시간을 주면서 한 사람씩 더 많이 공감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공감.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을 주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자기가 스스로 감정을 좀 추스려 보도록 도와주면 네. 묵은 감정을 처리하는 것도 연습할 수 있죠. 세상에 인간관계라는 게 참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면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참 든든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도록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용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하늘 가정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가정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 1편으로 좋은 말씀 주신 손수진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 2편 발달 단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